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제 15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3호본당 이재경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요즘 말로 이렇다 할 스펙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명성 있는 랍비나 스승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성경에 대한 변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저렇게 그저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이들에게 당신의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닌 철부지들을 택하셨을까요? 소위 세상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까? 고생 안 합니다. 저 일이 어렵겠다 싶으면 쏙 빠집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잘났다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꿋꿋이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좀 고생스러워도 묵묵히 해나갑니다. 하느님의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그 일을 하면서 요리 생각하고 저리 계산해보고 이것은 힘드니까 안 하고 저것은 고생스러우니까 빠지고 이러면 하느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일은 좀 고생스러워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바보처럼 묵묵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는 소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일을 감추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이 이루셔야 하는 일들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머리를 써서 좀 더 쉽게 이루려고 하시거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살펴보고 더 편한 길로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쉽게 살라고, 이 세상 편안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철부지 같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이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지혜와 슬기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부족해도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잘남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그들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조차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의 발걸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억울할 일도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잘나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유분교리 수용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므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도전임을 의미합니다. 이 살인 금지는 전쟁에서의 살인 행위를 포함하지만 정당 방위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살인 행위는 낙태 수술입니다. 불행하게도 1년에 수백만의 생명이 소리 없이 자궁 안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큰 죄책감 없이 이런 살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태 행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5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나아가 이 계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인 하느님께 대한 존경에서 크게 어긋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고의적인 안락사까지도 금지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 출판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조명의 가치. 후미진 카페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던 그 조명은 해가 져야만 빛을 발했다. 낮이면 모두 그 자리를 피해 창가에서 밖을 구경했으나 해가 지면 빛에 몰려드는 나방처럼 구석진 자리는 금세 사람들로 붐비곤 했다. 사람이나 곤충이나 모두 같았다. 어둠이 넓게 깔린 곳에 등이 켜지면 빛을 향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던 습성. 나방도 사람도 모이는 습성을 가졌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진심이나 정성이나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빛이 없어질 때야 빛을 발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구도 위해주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쉽사리 우스워질 때, 나를 향한 빛이 모두 꺼지고 결국 홀로 남게 될 때야 비로소 빛나곤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네 삶의 실질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거라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해하고 베풀어가는 마음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허옇게 뜬 조명에 인생을 걸고 내일이면 소멸할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흐린 눈으로 처연히 희뿌연 안개가 가득한 창밖만 막연히 바라보다 빛을 향해 소멸하는 나방처럼 쓰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나만의 보물. 오늘은 말글터에서 출판한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함께합니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환자에서 환이 앞을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산책 진행의 윤영선박으로 신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곡의 대영광송에 있는 두 개의 곡 이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귀똘리스 백가타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여 라는 곡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곡은 귀 세데사 덱스테란 파트리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라는 내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곡의 대영광송에 있는 두 개의 곡, 귀또 리스페카타 문디, 그리고 귀 세데사 텍스테란 파트리스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는요, 모차르트 작품 연주회용 미사고, 사랑받는 곡이죠. 대관식 미사고, 다장조 미사곡인데요. 작품으로 317번에 있는 상투스, 베네딕투스와 이어지는 거룩하시도다를 솔리스트들과 함께 존 올디스 합창단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침과 인간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에 메시지를 보내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AI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페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전달된 교황의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레 발레스테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역량과 국제표준을 구축하며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거대한 잠재력을 불러오면서 인류는 기로에 서 있게 됐다며 비록 인공지능 체계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의식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사용자들 역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동 관리하고 그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규제 담당 장관 데이비드 시무어가 자신의 규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유엔 관계자에게 신랄한 서한을 보낸 일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시무어의 서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유엔과의 소통은 외교부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토착민 권리 특별보고관 알버트 케이 바루멘은 시무어의 규제 기준법을 포함해 여러 우려 사항을 담은 서한을 뉴질랜드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마오리 전통을 배제하고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보장된 원칙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Z 헤럴드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해 시무원은 규제 담당 장관 자격으로 서한을 보내 오만하고 근거 없는 부적절한 서한이라고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루메가 법안의 티카앙가를, 즉 마오리 전통 법률 체계 접근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두고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시모어와 마찬가지로 유엔 서한이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보았지만 절차는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요일 오전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힘킨스는 이번 사태가 연립정부의 기능 부재를 보여준다며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러슨 총리는 최근 오클랜드가 글로벌 도시로의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오클랜드가 이전 정부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은 오클랜드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며 정부가 1년 넘게 집권하고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스테이트 오브 더 시티 보고서는 오클랜드를 밴쿠버, 더블린, 브리즈번 등 여러 도시와 비교한 결과 오클랜드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주거 밀도가 더 낮으며 오클랜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슨 총리는 오클랜드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도시를 신경 쓰지 않았던 정부의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오클랜드를 신경 쓰지 않고 웰링턴에만 집중했으며 도시를 2년간 사실상 셧다운시킨 노동당 정부의 후유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앞으로 오클랜드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며 시장과 시의회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스는 그들은 상식적인 접근으로 오클랜드가 다시 성장하고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럭슨 정부 들어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이제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결국 경제 상황은 그의 정부 아래에서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곧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상황이 더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오클랜드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현재 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주택, 일자리, 건강, 생활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 시몬 브라운 오클랜드 담당 장관은 기차역 주변 토지를 활용한 주택 개발과 교통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보고서를 사실 기반의 균형 잡힌 평가라고 말하며 혁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클랜드를 고치면 뉴질랜드 전체가 좋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은 다른 야당들과 입장을 달리해 연립정부의 온라인 카지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회에서 양심 투표 결과 83대 39로 1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색당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무부 장관 브룩반 벨덴이 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위한 15개의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유해 방지 전략과 기존 법규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는 미성년자를 차단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수익의 1.24%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광고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관은 뉴질랜드 내에 기반을 둔 온라인 카지노 업체가 라이센스 획득에 있어 어떤 특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벨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뉴질랜드인을 보호하고 현재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국회 1차 독해 투표에서 모든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습니다. 연립 여당은 모두 찬성했고 노동당과 테파티 마오리는 반대했지만 녹색당 의원 1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녹색당 내무 담당 대변인 벤자민 도일은 아렌젯에 해당 법안을 소관위원회에 보내 연립 여당을 설득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문제 재단은 이번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공보건 및 옹호 담당 디렉터 앤드리 프라우드는 온라인 도박 이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우드는 이용자가 도박을 시작하기 전 소요 시간과 지출 금액을 사전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것과 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른 부담금은 도박 피해 대응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독립도박위원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 기금이 실제로 피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내무 담당 대변인 벤자민 도일은 녹색당은 해당 수익의 100%가 도박 피해 저감에 쓰이기를 원하며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극히 높아야 하며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피해 저감에 전액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 광고 금지와 라이센스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일은 아직 열린 여당과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마오리와의 협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뉴질랜드가 경제성장을 주택가격 상승과 분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제 회복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겨우 0.3%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산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가계가 더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미판매 주택이 많아 매도자가 가격을 올릴 여지가 적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과거의 공급 부족과 달리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B&J 리서치 책임자 스티븐 토플리스는 낮은 금리가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승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큐이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로드 커는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으로 돌아오고 전반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2026년에는 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주택가격이 5에서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는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M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참 신기했던 게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문득 돌아보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훌쩍 커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도 덩굴나무도 사람들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나 있더라고요. 잠들어 있을 때 자라는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크는 건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건 제가 무심했는데 그 틈에 쑥 자라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시선과 관심에서 벗어나는 은밀한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공모한 제6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의정부교구 정발산본당의 김수경 로사자매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늦지 않았음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까닭에 나는 12살 되던 해부터 줄곧 엄마이자 맞딸이자 언니, 누나로 살았다.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은 컸지만 기댈 곳은 없어서 하루하루가 늘 버겁기만 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엔 이 작은 몸뚱어리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담겨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엉엉 소리내 울기도 했다. 겉으론 씩씩한 척해도 속으론 깜깜한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살아가던 나는 마흔 중반에 들어선 어느 날 아버지를 갑작스레 떠나보내게 되었다. 한겨울 새벽 동네 공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나서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못한 채 엄마 곁으로 떠나신 것이다. 엄마는 꽃같은 나이에 우리 손을 놓으시더니 아버진 100세 시대에 고작 68회만 살고 가버리셨다. 두 분의 짧은 생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수개월 전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계셨고 그게 심장에 무리를 일으킨 듯 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쓰셨는데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인이 된 자녀가 셋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부도난 회사를 혼자 회생시키려고 애쓰고 고민하다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가엾은 우리 아빠. 그 후 강단있다는 내가, 야무지다는 내가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분명 아버지께 잘해드린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기억은 깜깜하고 아버지 가슴을 후벼파고 아프게 했던 못된 기억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무제를 모시고 돌아온 집에는 TV나 영화에서 보던 빨간 딱지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었고 거실 바닥은 구두 발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속 포기라는 선택을 하고 달랑 옷 몇 가지만 챙겨 작은 원룸으로 옮겨왔다.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던 내가 50여 평의 넓은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작은 원룸 신세가 된 거였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 43세 나이도 고아라면 고아였다. 문득 서럽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내게 주변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하곤 했다.
나이가 마흔이 넘었어. 언제까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을래? 동생들은 잘 사는데 넌 왜 그래? 누구나 부모는 먼저 떠나보내 순서만다는 거야.
두려움이 주위를 둘러싸고 곧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누나이자 언니로만 살았던 나는 회오리치는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건사할 가족들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두 동생은 그런대로 잘 견디는 듯 싶었다. 어찌 보면 다행이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더 억울하고 서럽기도 했다.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안쓰러운 어린 두 동생과 젊은 시절 혼자 되신 가엾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던 지난 긴 세월이 떠올랐다. 허무함과 배신감이 어떤 날엔 분노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닫아걸고 동생들에게 화를 쏟아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말짱해? 난 너희들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너희는 내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너희는 결혼할 때 너희 몫으로 챙겨받았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 이게 장녀로서 살아온 30년이야. 보상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2009년 한 해를 분노하며 알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두어 달 만에 152cm 작은 키에서 몸무게가 18kg이 줄고 이가 부서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병들어가는 나를 보다 못한 동생이 종합병원의 정신의학과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다. 담당 의사는 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결국은 폐쇄병동이란 곳에 가두어버렸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갇혀버렸지만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수렁에 빠진 듯 혼란스러운 내게 필요했던 공간은 세상을 향해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닫힌 공간이었을 테니 말이다. 내가 입원한 병실에는 겉으로 보기엔 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약을 탔다. 아침이면 한 움큼씩 약을 먹고 점심이면 또 그만큼의 약을 먹고 저녁에는 더 많은 약을 먹고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잠이 든다.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정상인으로 멀쩡하게 살아야 했던 내가 그곳에서는 멀쩡하지 않아도 되어서였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난 그곳이 편해졌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
2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시 세상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퇴원 역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난 분명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들 틈에 끼어 다시 이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 퇴원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어느 날 친구를 만났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나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절했던 친구였다. 친구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아픈 나를 이만큼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그날은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반년 만에 마주한 친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편안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좀처럼 종교나 성당 얘기를 잘 꺼내지 않던 친구가 한마디 툭 건넨다.
수경아, 너 성당 한번 나가봐라.
성당? 성모 마리아 믿는데?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성모님은 너의 기도를 같이 빌어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누구고 성모님은 누군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누굴 믿으라는 거야? 무슨 기도를 같이 빌어줘?
뭐 네가 싫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미사 드리면서 사람들 틈에서 앉아만 있다 와도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 여태껏 아버지랑 동생들 뒤치다거리만 했는데 너도 기댈 곳은 하나 있어야지.
나 사실 교회는 몇 번 가본 적 있어. 우리 아버지 열렬한 신자셨거든. 근데 가봐도 잘 모르겠더라. 왜 종교에 빠지는지. 뭐 힘들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라 성당을 가라 하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될까 싶고.
종교는 뭐에 홀린 듯 빠져드는 게 아니야. 성당 다닌다고 해서 힘들었던 게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번 가봐. 자, 이거.
뭐야? 염주같이 생겼네?
이건 묵주야. 너 줄게. 지금은 그냥 손에 쥐고만 있어. 힘들 때마다 꺼내서 쥐어봐. 알게 모르게 의지가 될 거야.
근데 왜 당장 같이 가자고 안 해?
아이고, 그게 막 손 잡아 끌어서 억지로 되는 거냐? 그냥 네가 가고 싶을 때 여기 동네 성당 한번 가보라고. 가까운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봐.
친구와 헤어지고 오는 길에 난 주머니에 넣은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친구의 말처럼 그냥 힘이 되어주기만을 바랬다.
묵주를 들고 조용히 성호경을 끝낸다. 나 간절하게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찬 지향을 드린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전구하신다. 오,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신 성모님, 저 길을 위해 빌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간절하게 묵주를 쥐고 가슴에 찬 지향을 드린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모님, 내 삶의 매듭을 풀어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와 하나가 날 손으로 불릴 때마다 내 가슴은 비워져만 간다. 신비를 한단 한단 묵상해 나갈 때마다 내 영혼은 치유되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외투 주머니에서 친구가 건넨 묵주를 발견했다.
이게 힘들 때 의지가 된다고?
뭔가 소중한 물건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조심스레 묵주를 손에 쥐어보다가 문득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 동네는 성당이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해서 난 집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동네 성당을 알게 되었고 교리도 받지 않은 채 일요일 오전이면 사람들 틈에 섞여 미사에 참석했다.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나고 무겁고 경건한 분위기였지만 왜였을까? 그 엄숙한 분위기가 전혀 싫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는 성가를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맺히는 건 왜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자였지만 이미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의지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다. 주님, 저에게 지금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마리아님, 제 곁에 머물러 주소서. 믿음의 시작은 엉성하고 어설펐지만 난 그렇게 신앙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리도 안 받고 세례명도 없이 성당을 기웃거리며 주일 미사 때 챙겨온 주보를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가며 꼼꼼히 읽었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주님과 마리아를 번갈아가며 불러대곤 했다. 이상한 것은 성경도 없이 성가집도 없이 오직 친구가 건네준 묵주 하나만을 갖고 성당을 가고 혼잣말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거였다. 무엇이 그렇게 절실했던 걸까? 그동안 나에게 필요했던 건 예전에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도 의지하고 싶은 누구도 아닌 오직 그분이었던 걸까? 난 아마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많이 목말라 있었던 듯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 이상 아픈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들에게 언니 누나로서 친정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누이가 되어주고 싶었다.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일어서기로 했다. 지금 당장 죽을 거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랜 방황 끝에 그래도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 결심 이후 말 그대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며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다. 때론 무심한 동생들에게 서운함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너희라도 나한테 손 안 벌리고 살 만큼 사니 얼마나 다행이냐.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너희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그리하여 원룸 생활 7년 만에 세 번의 이사를 거쳐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지금의 오피스텔을 마련하게 되었다. 차로 지나다니다가 깨끗하고 높이 지어진 오피스텔을 보면서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몇 번씩 돌아보던 그 건물이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설레임과 두려움, 운명처럼 나를 끌어당겨줘. 내 작은 웃음을 좋아하던 당신의 향기와 따뜻한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죠.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이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죠. 당신이 곁에 있어서 사랑과 수용과 인정과 존중과 행복한 웃음으로 이젠 당신을 보살피고 싶어요.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속에 나의 사랑 스며 있을 거예요. 지친 어느 날 밤 닦듯이 감싸는 이불 속 온기처럼 항상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있어서 이제는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어두운 저녁에 집으로 향하는데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꺼진 탓에 길을 잘못 들어 일산의 어느 동네를 헤매게 되었다. 여기가 어디야? 와본 것 같기도 하고. 꽤 오래 살았던 지역이라 낮이면 웬만한 거리는 알 텐데 어두운 밤이라 그런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시력이 워낙 나쁜 데다가 이제 노안까지 겹쳐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길을 찾고 있을 때 저편에서 노르스름하고 환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형광등도 아니고 가로등도 아니고 수은등도 아니고 어릴 적 우리 다섯 식구가 도란도란 살던 파란 대문집의 거실 전등 같은 그 노란색 불빛이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쪽에선 빨래를 개키는 엄마, 물끄러미 TV 뉴스를 보시는 아빠,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장난감으로 기차 놀이를 하는 우리 삼남매의 유년 시절. 너무 오랜만이다. 반갑구나, 내 어린 시절. 잊지 않고 있었어, 소중하고 귀한 우리 가족의 일상. 잠시 추억에 잠겨있다가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서야 그곳이 성당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당에서 흘러나온 노란 불빛이 내 유년 시절 기억 속의 불빛과 겹치면서 잠깐의 신호대기 중에 그토록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 것이었다. 내게 그 환한 빛을 안겨준 성당은 바로 정발산 성모 성탄성당이었고 그곳은 내가 몇 번이나 교리반에 등록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우리 구역의 성당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요. 교회랑은 다르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고 나서 몇 년 전 내게 성당 다니기를 권유했던 친구가 생각나 만나게 되었다. 이제 집도 생기고 건강도 되찾아서 네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식으로 신자가 돼보려고 해. 나도 어디 하나 기댈 때는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그래, 잘했어. 그런데 수경아, 교리 과정이 짧아도 6개월은 될 텐데 그건 하느님과의 약속이고 또 본당과의 약속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는 각오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는 게 어때?
걱정 마. 뭐든지 때가 있다잖아. 나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너도 알잖아. 내가 절도 다녀보고 교회도 가보고 너 따라서 성당도 앉아있다 와보고 그때는 하나도 내키지 않았어.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나 성당 다닐래.
그래. 근데 세례명은 생각해봤어?
글쎄, 모르지 할까. 찾아보니까 예쁜 이름 많더라. 비비안나? 율리아? 아니스. 아 참, 저 김태희 세례명은 뭐야? 나 그걸로 할까봐.
교리부터 끝내고 세례받기 전에 그때 지어도 늦지 않아. 근데 사실 내가 전부터 네 세례명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해.
뭔데?
로사. 아니 모르겠어. 널 보면서 왜 그 이름이 떠올랐는지는.
로사. 나 역시 로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낯설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되뇌게 되었다. 로사. 로사. 김로사. 약속할게. 교리 열심히 받고 꼭 세례받아서 로사로 다시 태어날게. 이제 반바퀴 돈 인생, 아직 반바퀴 남았잖아? 친구에게 한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몇 해 전 믿음이 어설펐던 그때 친구가 되어준 묵주. 그게 뭔지, 왜 손에 쥐어보려 하는지 의미도 모른 채 받아왔던 것. 6개월간의 교리를 들으면서 그때 친구가 왜 묵주를 내게 건넸는지 알게 되었고, 단 한 번의 결속도 없이 교리 공부를 마쳐서 2017년 8월 13일 세례명 로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성당의 가족으로, 하느님의 딸로, 지금은 레지오의 단원으로,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록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시간은 짧지만 내가 직접 성당의 문을 두드려 새로운 삶을 가꾸게 된 것이 내겐 더할 나위 없는 성령 그것이다. 이제 신앙생활 2년차에 접어든 아직 새내기라면 새내기인 나는 아직도 가톨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할 게 더 많다는 사실이 기쁘다. 아는 이 한 명도 없던 동네에 대모님이 계시고 마음이 허한 날에도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성당이 있어 많은 의지가 된다. 이젠 불안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는 날에는 그저 조용히 묵주를 잡게 되었고, 묵주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성령이나 은혜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였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내 주변 모든 이들이 평화를 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내일을 맞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나의 신앙체험에서는요, 6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던 의정부교구 정발산 본당의 김수경 로사자매의 이야기, 늦지 않았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셀라가 노래하는 성탄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십시오. S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모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후 뉴질랜드 정부는 부모 영주권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5일 레바논과 시리아를 맹공격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동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특수작전부대 라드완 소속 목표물을 공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AI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침과 인간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유엔 산하 국제 전기통신 연합 주최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에 메시지를 보내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AI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에 통해 전달된 교황의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 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레 발레스토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역량과 국제표준을 구축하며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거대한 잠재력을 불러오면서 인류는 기로에 서 있게 됐다며 비록 인공지능 체계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의식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사용자들 역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인간의 본질적 존엄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동 관리하고 그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모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후 뉴질랜드 정부는 부모 영주권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현재의 무작위 추천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2026년 예정이던 검토를 올해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영주권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일정 소득을 충족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추천 방식 때문에 신청자들은 예측이 어렵고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관련 청원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사업대출 보증금으로 보증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등록됐던 한 여성이 채무 불이행 이후 대출 상환 요청을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외부 분쟁조정기관인 FSCL, 금융서비스 민원기구에 제소했습니다. FSCL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년간 총 1,46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대출기관은 여성의 가족주택 지분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고 보증인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FSCL의 CEO 수잔 테일러는 특히 소규모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보증인에게 명확한 설명과 사전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된 366건 중 금융자문인에 대한 불만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출기관 20%, 보험사 17%가 있었습니다. 전체 민원의 38%가 대출기관 관련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의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테일러 대표는 코비드19 이후 지속되는 부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이 배경이라며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넘어가기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은 분쟁 발생 시 제3의 조정기관으로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객들이 직접 검색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보험을 줄이거나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복리후생세액 FBT를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이 지난 1년간 보장 범위를 줄였으며 27%는 과거에 보험을 가졌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대 보험사인 서던크로스에 따르면 40대 비흡연 부부와 자녀 한 명이 가입할 경우 일반 보장형 상품 기준으로 격주 120에서 $136 보험료가 들며 60대 부부는 $324, 70대는 $518까지 오릅니다. 이는 기존 질환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서던크로스는 올해 보험료가 평균 16.5에서 20% 인상됐으며 고령일수록 보험료가 더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서비스협의회 CEO 커크 호프는 OECD 대부분 국가는 보험 가입 장려를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뉴질랜드는 예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제공되는 단체 보험에 복리후생세가 부과되는 점이 기업의 복지 제공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의료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대기시간과 접근성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로스 비숍은 뉴질랜드가 경제성장을 주택가격 상승과 분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제 회복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겨우 0.3%에 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산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가계가 더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미판매 주택이 많이 매도자가 가격을 올릴 여지가 적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과거의 공급 부족과 달리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B&J 리서치 책임자 스티븐 투플리스는 낮은 금리가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승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키위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로드 커는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으로 돌아오고 전반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2026년에는 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주택가격이 5에서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오클랜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오클랜드가 이전 정부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스테이트 오브 더 시티 보고서는 오클랜드를 밴쿠버, 더블린, 브리즈번 등 여러 도시와 비교한 결과 오클랜드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주거 밀도는 더 낮다며 오클랜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오클랜드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도시를 신경 쓰지 않았던 정부의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오클랜드를 신경 쓰지 않고 웰링턴에만 집중했으며 도시를 2년간 사실상 셧다운시킨 노동당 정부의 후유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앞으로 오클랜드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며 시장과 시의회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은 그들은 상식적인 접근으로 오클랜드가 다시 성장하고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럭슨 정부 들어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이제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결국 경제 상황은 그의 정부 아래에서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곧 나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오클랜드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현재 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주택, 일자리, 건강, 생활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몬 브라운 오클랜드 담당 장관은 기차역 주변 토지를 활용한 주택 개발과 교통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보고서를 사실 기반의 균형 잡힌 평가라고 말하며 혁신 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클랜드를 고치면 뉴질랜드 전체가 좋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은 다른 야당들과 입장을 달리해 연립정부의 온라인 카지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회에서 양심투표 결과 83대 39로 1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색당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무부 장관 브룩반 벨덴이 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위한 15개의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유해 방지 전략과 기존 법규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는 미성년자를 차단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수익의 1.24%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광고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관은 뉴질랜드 내에 기반을 둔 온라인 카지노 업체가 라이센스 획득에 있어 어떤 특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밤 베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뉴질랜드인을 보호하고 현재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국회 1차 독회 투표에서 모든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습니다. 연립 여당은 모두 찬성했고 노동당과 테파티 마오리는 반대했지만 녹색당 의원 1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녹색당 내부 담당 대변인 벤자민 도일은 아렌젯에 해당 법안을 소관위원회에 보내 연립 여당을 설득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문제 재단은 이번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공보건 및 옹호 담당 디렉터 앤드류 프라우드는 온라인 도박 이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우드는 이용자가 도박을 시작하기 전 소요 시간과 지출 금액을 사전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것과 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른 부담금은 도박 피해 대응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독립도박위원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 기금이 실제로 피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내무 담당 대변인 벤자인 도일은 녹색당은 해당 수익의 100%가 도박 피해 저감에 쓰이기를 원하며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극히 높아야 하며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피해 저감에 전액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 광고 금지와 라이센스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일은 아직 연립 여당과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마을이와의 협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규제 담당 장관 데이비드 시무어가 자신의 규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유엔 관계자에게 신랄한 서한을 보낸 일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시무어의 서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유엔과의 소통은 외교부 장관인 위스턴 피터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토착민 권리특별보고관 알버트 K의 바로맨은 시무어의 규제 기준법을 포함해 여러 우려사항을 담은 서한을 뉴질랜드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마오리 전통을 배제하고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보장된 원칙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엔젤 헤럴드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해 시무어는 규제 담당 장관 자격으로 서한을 보내 오만하고 근거 없는 부적절한 서한이라고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루메가 법안의 티카한가, 즉 마오리 전통 법률 체계 접근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두고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시무어와 마찬가지로 유엔 서한이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보았지만 절차는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요일 오전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이번 사태가 연립정부의 기능 부재를 보여준다며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5일 레바논과 시리아를 맹공격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동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특수작전 부대 라드완 소속 목표물을 공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레바논 동부 베카 지역 내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을 향해 다수의 공격을 시작했다며 공격받은 시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 대원을 훈련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에 대해 헤즈볼라와 협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레바논 정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주민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테러 위협을 제거하고 재건 시도에 대해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의 무기 보관과 테러 활동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합의에 명백한 위반이자 미래의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작년 11월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병력을 철수한다는 합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거점 5곳에 병력을 유지하며 헤즈볼라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 즉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겨냥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를 발표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구상을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약 100%의 2차 관세를 포함한 혹독한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장의 균형을 맞추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전쟁이 더 격화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유럽연합 EU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문소가 개방됐고 더 많은 구호 트럭이 진입하며 전력망 가동이 목격되곤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날 회원국들의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 위반 결론에 따라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조치를 제지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옵션들을 검토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EU에 약속한 인도적 상황 개선 조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가 언급한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유무역 협정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EU는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과정에서 당사국 간 관계와 모든 관련 조항은 인권 존중,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 협박, 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 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이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 관리 감독 및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또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L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4원, 한국에서 보낼 때 832원 2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7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다가포나 윈터라이트 행사입니다. 다가포나 윈터라이트는 이번 7월 나흘 동안 겨울을 선하게 할 행사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야외 감각 체험으로 다가포나 중심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빛 설치물, 공연,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카포나 원 윈터라이트는 오클랜드의 예술 및 문화 일정에서 매년 큰 하이라이트로 이 행사는 오클랜드 시의회, 비즈니스 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후원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행사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혼잡을 피하기 위해 특정 세션 시간에 맞춰 티켓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중에 무료 티켓을 상금 응모 부스에서 스캔하여 다카포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달화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카포나의 새로운 와이라라리키 엔작스 광장에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열립니다. Annual Members Merit Award 안내입니다. Annual Members Merit Award는 다양한 매체의 예술 작품을 전시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280점 이상의 독특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East Tivoli Art Center 214B Hibiscus Coast Highway 올해와에서 매일 9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열립니다. 아이들의 7월 방학을 맞아 열리는 추상미술공간 안내입니다. 추상미술은 실제 어떤 대상을 그리는 대신 선, 형태, 색깔을 사용해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7월 28일 일요일까지 한 달 동안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 토이 오 타마키 웰슬리 스트리트 이스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